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일요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순실 씨를 직권남용과 강요,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 씨 등의 범행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며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공소장에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 등 8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고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자 페루를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요일 중남미 젊은 지도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과 관련해 우려하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희망이 없이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즉각 판단하기보다는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일하고 여러 사안에 대해 검토하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세하는 것과 실제로 정책을 펴는 것은 항상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개최국인 페루의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 또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내년 9월 총선에서 총리직 4연임에 도전한다고 기독민주당 지도부가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일요일 오후 7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4연임 도전 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 측은 앞서 메르켈 총리가 다시 한번 총리직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62살인 메르켈 총리는 영국이 주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불안정한 세계 정세에서 유럽의 안정을 가져올 지도자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보수 야당인 공화당의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투표가 일요일 시작됐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열리는 이번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주류 정당과 인기 영합주의 세력 간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의 경선 후보로는 총 7명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알랭 쥐페 전 총리, 프랑수아 피옹 전 총리 등 3명이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수 우파에서 경선 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때까지는 당 내부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1위에 오른 후보는 오는 27일 2차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되며 여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내년 프랑스 대선에서 공화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백악관 참모와 안보 책임자들을 지명한 데 이어 주요 내각 후보군에 오른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토요일 뉴저지주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회동했습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롬니 전 주지사는 대선 초반 트럼프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했던 정치인이지만 현재 국무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북한 당국과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비공식 접촉을 가졌습니다. 2개월 넘게 끌어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곧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연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북한이 민간 차원의 접촉, 즉 트랙2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인사들이 어디서 만났는지를 좀 윤국한 기자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의 그 민간 전문가들 그리고 북한의 당국자들이죠. 외무성에 이렇게 만났는데요. 트랙2 미팅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정부 당국자고 다른 한쪽은 민간 전문가들이고 그러나 미국 쪽 민간 전문가들도 대체로 다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일반 학교에서 있었다거나 정부 경험이 없는 그런 전문가들하고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북한 측에서는 외무성 미국 국장 최선희 국장 그리고 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차석 대사죠. 장일훈 대사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측에서는 조엘 위트. 이 사람은 1994년에 북한과 미국이 이른바 그 제네바 합의를 이룰 때 로버트 갈루치 북핵 특사가 수석 대표로 미국 측에서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보좌진으로서 국무부에서 참석했던 인사고요. 또 로버트 아이논 잘 아시는 대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제재 조정관으로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측 참가자들도 북한 문제에 상당히 정통한 그런 관료 출신들이고요. 또 북한의 당국자들 이렇게 해서 제네바에서 일요일까지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은 일요일이지만 사전 녹음이라서 금요일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요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도 이 방송이 나올 시점이면은 그 회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에 말레이시아에서 민간 접촉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비슷한 만남을 갖는다는 것. 특히 이것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된 이후에 또 처음이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그 의미를 갖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1일에도 미국과 북한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트랙2 그러니까 민간 차원의 접촉을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측에서는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가 참석을 했었고요. 또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94년 그 미북 제네바 합의 때 협상 대표였죠. 갈루치도 참석했었고요. 북한 쪽에서는 한성열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했었습니다. 미북 양측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번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건데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참석자 면면이 조금 좀 달라졌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 또 아이논 전 국무부 특보 등이 바뀐 건데요. 이번 만남이 열린 그 자세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 공식적인 당국 간 회담이 아니라 그야말로 트랙2 민간 차원의 회담인데요. 또 회의석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것이 뭐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한 가지 그 일치된 관심은 이번 접촉에서는 틀림없이 트럼프 당선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이들 논의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가 했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난 8일 이뤄져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것은 뭐 저희 그 언론인 또 미국의 주류 언론인들이 다 대단히 놀란 당초 예상을 깬 그런 당선이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또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했었고 또 방위비 분담, 한국과 일본이 방위 분담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역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트럼프 당선을 아마 예상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네. 이 같은 정세가 변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틀림없이 트럼프 당선인을 이후에 워싱턴 분위기 또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큰 관심을 갖고 이번 그 제네바에서 열린 트럼프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의됐을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북한에서 과거에 해오던 그 대북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정책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트럼프의 당선은 그야말로 자기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또 되지도 않을까 그런 또 전략을 또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북한 측은 이번에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인과 관련해서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간간이 비공식적으로 제네바 주재 대사가 인터뷰를 좀 해서 일단의 그 생각을 밝히기도 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트랙2 미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미국 내 전직 관료들로부터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도 좀 듣고 트럼프 후보의 예상되는 대북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듣고 그러고 뭔가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모종의 메시지가 이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야 뭐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지금 한창 조각 그러니까 장관 임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측 간에 아마 상당한 그 의견 교환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대체로는 탐색전 아까도 말씀드리가 나왔습니다만은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 또 여기에 보면 조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들 한반도 정책에 오래 참여해온 그런 당국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한반도 정책 방향 향배 이런 것을 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이 미국과 북한의 트랙2 접촉에 별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미북 간 트랙2 대화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미 정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트랙2 회의는 과거에도 늘상 있어온 것으로서 이번 회의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네, 자 방금 들으신 대로 한국 정부는 이번 접촉을 민간 차원의 접촉으로 어떻게 보면 좀 평가절하한 그런 그 입장인데요.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사실 미국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트랙2 접촉이 있을 때마다 일관되게 이것은 미국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 실제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트랙2 미팅을 통해서 이것이 성격상 뭔가 합의를 하고 문서를 남기고 이런 것은 아니고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는 모임인데
네.
일종의 탐색전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나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진정한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또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아,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해서도 늘 접촉은 가능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정부는 이런 트랙2 회동에 대해서 크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요. 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차례 트랙2 회동을 보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미북 관계에서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 트랙2, 이게 영어인데요. 이 트랙2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네, 트랙은 그 한국말로 하면 길, 통로 이런 뜻이고요. 2는 그야말로 두 번째라는 얘기니까요. 두 번째 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트랙1, 아,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길, 첫 번째 통로 이런 것인데요. 당국자 간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성 당국자와 또 북한 외무성의 당국자가 스위스든 베이징에서 만나서 회담과 협상을 뭐 육자회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건 트랙1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담입니다. 이것을 네. 트랙1이라고 그러고요. 트랙2는 지금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것처럼 양측에서 뭐 당국자 또는 전직 당국자 민간인 학자 교수 등이 만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얘기와 그 접촉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트랙2 민간 차원의 접촉인데요.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트랙1이 물론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당국 간 협상과 회의가 중요합니다만 트랙2도 그것에 못지않은 상당히 훌륭한 대화 채널인데요. 왜 그러냐면 트랙1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담과 협상에서는 양측이 굉장한 협상의 목표, 훈령, 제약 이런 것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요. 얘기를 하고 대화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약이 네. 많죠. 네. 그런데 트랙2의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야말로 민간 차원의 거고요. 일종의 뭐 학술 차원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모든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그야말로 민간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이것이 이제 접촉을 마치고 각각 자기네 수도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워싱턴으로 오면은 반드시 국무성에 들어가서 당국자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외교 간의 관계가 무거래 상태일 때 단절됐을 때는 이 같은 트랙2를 통해서 양측이 상당히 자유롭게 상대방의 진위도 파악을 하고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그 탄력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록 제2선에서 주고받은 그런 얘기지만 분명히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죠. 자, 여러분께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VOA 시사 분석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도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 향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이 외교를 전담하는 국무장관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참 궁금한 문제고 이것이 또 대북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핵심적인 내각의 직책들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의 오바마 대통령 그 행정부에서의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등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서두르게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그 상원의 인준 절차를 다 거쳐서 의회도 그런 맥락에서 협조를 해서 공식 대통령 취임과 함께 직접적인 공식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인선 작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한 상태고요. 또 CIA 국장도 지명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안보팀의 인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무장관도 조만간 인선 지명 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몇몇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 이름도 한때 거론됐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에 말하자면 굉장히 주류의 멤버죠. 그래서 지난 2012년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 국무장관직을 제안할 가능성을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하마평이 나왔다 사라지고 이러기 그렇죠.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이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네.
그러나 대통령의 의중 다음으로 국무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북정책 외교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 선거 기간 중에 서로 경쟁했던 그 경쟁자들 때로는 그야말로 지독하게 공격을 했던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이라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요직에 영입을 해서 또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을 깨고 어떤 인물들이 또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금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네, 백악관 안보 국가안보보좌관은 그야말로 그 대통령의 그 최측근에 서서 지근거리에서 그 대통령에게 외교안보에 대해서 그 조언을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마이클 플린 예비역 중장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그 내정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18일 오전에 일제히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과거 국방정보국장 그러니까 DIA라고 부르는데요. 폴린 중장은 지난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의 그 핵심 자문역으로 활동을 해왔던 인물이고요. 잠시 좀 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미 동부 출신입니다. 동부의 그 로드 아일랜드에서 나왔고요. 학군단 ROTC라고 그러는데요. ROTC에서 그 임관을 해서 33년간 군생활을 했고요. 정보와 특수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군대에서 빈틈없는 정보 전문가이자 직설가로 명성을 쌓았다 이렇게 AP통신이 전했고요. 또 폴린 국장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도 일을 했었는데 좀 더 적극적인 군사활동, 적극적인 정보활동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폴린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그 내정되기 전에 그 한국에 관련된 그 언급도 한 적이 있는데 네. 아, 지난달 22일 그 미국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한반도 관련돼서 얘기를 해왔는데요. 몇몇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지만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은 한국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북한은 50년 전도보다 훨씬 위험하고 위협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핵 능력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과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 철수 얘기를 했는데요. 미군을 철수시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7일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상당히 주목을 하고 또 일본 당국의 그런 아주 상당히 빠른 조치들.
네.
사실 일본 정부도 클린턴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도 트럼프 후보 쪽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겁니다.
네.
결국은 전 세계 각국 중에서 가장 먼저 트럼프 후보를 만나는 그 정상이 된 건데요. 회동이 상당히 그 아베 총리의 말에 의하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다 예상 시간은 1시간이었는데 1시간 30분, 90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아베 총리는 그 회동 결과에 대해서 사실 거의 밝힌 게 없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것.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상당히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관계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긴 했는데요.
네.
그 회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미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과 관련한 문제,
네.
조금 아까 최현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한때 주일 미군 철수 얘기를 하지도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죠.
또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입장을 표명했고요. 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할 필요가 네. 급박하게 있었다라고 보고요. 또 일본 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대 말하자면 동맹국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회동이 성사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일본 관계, 국방과 방위 관계, 경제 관계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겠지만 한반도와 관련된 얘기도 혹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현재 뭐 저희가 얘기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당선자가 조각, 그러니까 내각의 장관들을 하나씩 그 임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이런 것이 나오려면 좀 내년 1월 20일 그로부터도 좀 더 기간이 지나야 봐야 구체적인 게 나올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 이런저런 그 그동안의 발언, 그동안의 움직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의 그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면 아마 오바마 3기, 그러니까 기존의 그 오바마 그 행정부의 그 대북 전략적 그 인내 정책과 그 인선 이런 것이 아마 비스름하게 됐을 텐데요.
네.
이 예상을 깨고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첫째로 이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아마 폐기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또 동시에 강경한 조치, 예를 들면은 무슨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할 적에 굉장히 강력한 선제공격이라든가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정책은 좀 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아베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 간의 회동에서 한반도 문제가 네. 거론됐는지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발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중요한 회담의 의제로서 아베 총리가 제기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논의가 됐는지 여부, 또 논의가 됐다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대화가 오갔는지는 사실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철수 가능성을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래기도 했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보고서들이 뭐 여러 이제 또 학자들도 만나고 뭐 이런저런 또 그 토론회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철수 반대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주일 미군 또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그 철수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이것이 말하자면 정책으로서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언급했던 전문가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다시 말을 접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 철군을 얘기했을 때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말하자면 예산을 쓰면서 거기에 가갖고서는 미군이 주둔을 하느냐. 그 비용, 그게 방위비 분담금 아닙니까?
네네.
이것을 전적으로 다 떠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 나라들의 방위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
네.
이런 맥락으로 방점은 철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위비를 좀 더 맡아서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한 것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조정할지 그 좀 궁금한데요.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조차도 그 보고서에서 한국이 말하자면 지불하고 있는 또 일본이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적지 않은 액수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미군 주둔에 따른 해당 국가의 분담 몫을 제대로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인데요. 여기에 이 마이클 헤이든 전 국장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고 하는데 워낙 이 CIA라고 하는 그 기구가 뭐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 전직 그 책임자가 무슨 말을 했다 하는 것도 그냥 뭐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헤이든 저 그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최근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15일입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에게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를 했는데요. 먼저 헤이든 그 전 국장은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핵무장한 북한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그 4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시애틀을 비롯한 태평양 북서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북한의 그야말로 그 핵개발이 지금 99% 거의 뭐 이루어졌었고 2, 3년 안에 이것이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마이클 레이든 전 CIA 국장은 세 가지 또 대응 조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북한이 만일 핵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발사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을 미국이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정반대로 유화적인 조치를 취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자 정상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보다는 권하고 싶은 것은 의미 있는 접근법은 북한을 움직이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더 밀어붙여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좀 더 그 좋은 방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마이클 헤이든의 그런 그 제안 가운데는 오바마 행정부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도 있어서 좀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또 군사 전문가로서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이 또 어떤 말을 했냐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인데요.
네.
민간 단체 그 행사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장착해서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에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네.
해리스 사령관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군으로서는 준비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태평양 사령관이면 말하자면 한반도 지역 동북아를 커버하는 미군의 말하자면 전략군의 담당 아닙니까? 태평양
네.
사령부.
네.
그러니까 해리스 사령관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공식 평가와는 또 다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는 아직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네.
또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국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또 이제 새 행정부가 이제 들어설 것이고. 자, 이래서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과연 언제쯤 이제 한반도 정책이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참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언제쯤 이 한반도 정책이 좀 윤곽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난 8일 그 미국에서 대통령 그 선거가 실시됐고요. 트럼프 후보가 예상을 깨고 공화당 후보로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CIA 국장, 법무장관, 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이런 그 중요 장관들을 하나 둘씩 그 내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공식 취임일은 1월 20일입니다. 내년 1월 20일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새로운 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보면은 바로 뭐 대통령이 그 들어서 취임했다고 해서 새로운 정책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인선이 갖춰지고 또 중요한 그 인선이 되면은 의회로부터 또 청문회를 통해서 그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절차가 있고요. 또 실무자들이 갖춰지려면 그 뒤로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리고요. 또 하나는 실무자, 인선 이런 것이 다 끝났다가 해도 대개 과거회사를 보면 한 석 달에서 6개월 정도는 정책 재검토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그 8년 만에 정권이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요. 정책 검토가 뭐 같은 당이었으면 아마 뭐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을 텐데요. 네. 좀 많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 그 새로운 정책이 자체적으로 입안이 되고 발효되려면은 아마 내년 여름쯤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B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분석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개월 넘게 끌어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곧 채택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이미 70일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 그래서 4차 핵실험에 따른 말하자면 대북 제재 결의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기까지 57일이 걸렸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굉장히 그것보다 더 오래 걸려서 70일을 훨씬 넘어섰지만 아직도 사실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그 외교 소식통이 조만간에 다음 주 중에 이르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언급을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 그 외교부의 대변인의 그 정례 브리핑 발표라든지 그 밖에 유엔 소식통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분명하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민생용 석탄 수출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제 생각이 달라서 결의안 채택에 시간을 끌어놓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절충이 좀 마련이 된 건가요?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북한이 그 지난 1월 6일 날 그 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미국과 중국이 그 유엔 안보리에서 만나서 이 같은 북한의 핵개발을 더 이상 막아야겠다 이런 데서는 합의를 봤고요.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북한의 그 석탄, 철광석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얻는 외화 수입을 막자 이런 것은 합의를 봤습니다. 북한이 현재 그 한 석탄 수출을 통해서 연간 한 10억 달러를 그 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데에서는 그 합의를 봤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중국이 그 너무 이것을 다 차단을 할 경우에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가 흔들린 것을 대단히 우려를 했습니다. 따라서 양측 간에 이거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그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은 석탄은 그 수출을 원칙적으로 막되 다만 민생용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위해 쓰는 그런 용도의 석탄 수출을 허용하자 이런 것으로 그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 이 같은 석탄 수출을 봤더니 중국이 이 같은 민생 조항의 석탄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석탄 수출을 모두 막아야 되는데 중국의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해서 무기로 전용되는 그런 것이 증거가 없으면 다 민생용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서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시간이 끌어온 건데요. 지금 보도로는 아마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뭔가 그 절충점을 찾은 것 같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충점을 찾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이 가령 합의를 했다고 해도요, 바로 내일 모레 되는 것이 아닐 텐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합의를 하면은 나머지는 상당히 실무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네.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아서
네.
합의 그거 자체가 결의안으로서 최종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서 4차 그 핵실험 당시에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됐을 때도 그런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네.
왕이 부장과 중국 외교부장이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결의안의 초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네.
곧바로 사실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밟게 될 텐데요. 관련해서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이번 주말에 페루 리마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고 거기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아마도 그 실무진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상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음 주라도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러시아는 그 이전에 보면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상당히 발언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도 또 자기 자국의 이해 또는 그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또 항상 문제 제기를 해왔고 지난 2270 때도 그랬던 것처럼
네.
이런 것 때문에 며칠 또 더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을 하면 이제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이 각자 새로운 대북 독자 제재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요. 먼저 그 유엔 안보리가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제 채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근거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이제 그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 기업 명단이나 또 제재 인물에 대한 명단을 확대하는 작업이 있고요. 또 이것은 뭐 새로운 결의안이 그 뚜껑이 열려 봐야 되는데요. 만일 새로운 제재, 그러니까 석탄 말고 예를 들어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송금물을 좀 어떻게 좀 차단하자 이런 것이 있으면요.
네.
이것에 근거해서 각국도 새로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 당국과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는 소식. 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곧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오늘은 어디 가을 나들이라도 나선 모양인데요. 오늘 김영수 씨가 찾아온 곳은 어디일까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큰 대형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해마다 진행하는 2016 인삼 버섯 약용 작물 직거래 및 품평회, 한마디로 말하면 해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그 인삼들 또 버섯이라든가 약용 작물이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거래하면서 판매하는 것들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대단합니다. 인삼이라든가 또 그리고 약용 작물들을 가지다가 지금 판매하는데요. 일단 좀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오늘은 인삼을 비롯해서 각종 약용 작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직접 눈으로 확인도 하고 또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을 찾았는데요.
이 100g대가 지금 57,750원인가요?
아니요. 7,700원이요.
아, 그러면 이거 지금
한 채가?
한 채라는 건 뭐예요?
한 채는 750g 고객님. 두근 반이요.
이게 몇 년 산인가요? 대단히 큰데?
너무 좋아요. 고객님.
6년근인가요?
네.
가격이랑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네, 가격대가.
네. 2,480원.
효과가 더 높겠네요.
아무래도 목대가 굵으니까 사뿐사뿐 액기스가 많이 나오죠. 목대에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전에 보니까 이게 뭐 인삼 먹는 것도요.
네.
그 홍삼, 황삼, 태로 가루로 해서 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그런 것도 드셔도 되고 네. 지금 이건 어떻게 먹으세요? 가을이기 때문에 네. 고객님이 밭에서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포닌성도 월등하고 네. 굳이 가공된 거 안 하고 밭에서 전달하는 거 이걸로 드셔도 정말 흡수력이 빠르고
그러니까 100g이 지금 7,700원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요것도 6년짜리.
6년짜리인가요? 네. 그럼 약효과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액기스 뽑아내는 거는 몸속 굽는 네. 데서 많이 나오죠. 모양 자체가 이런 데서부터 뿌리가 막 나오는 남발삼이라고 딴삼이거든요.
예. 예. 그럼 이렇게 큰 삼인 경우에 지금 100g이 몇 개가 됩니까?
100g이면 한 뿌리가 보통 90g, 100g 나와요, 요거는.
100g?
예, 예.
아, 그렇네. 아. 이걸 어디에서?
진안이요.
아, 전북도는?
예, 예, 전북.
탈북자 김영수 씨, 인삼 파는 곳을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홍삼 해서 네. 분말 가루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다던데.
네, 홍삼 분말도 있어요.
지금 가져왔나요?
저는 저기 안에서 팔아요.
그래요?
네, 여기는 오늘은 수삼만 하는 거.
아, 수삼?
네. 여기 써있잖아요.
수삼 품종이네.
아, 이럴 때 사시면 돈 벌어가시면 집에서 홍삼 아. 집에서 쪄서 말리셔도 되고요.
이건 연천 쪽에 있는 거네?
네, 제일 북쪽에 있는 거.
자, 좀 둘러 좀 보고요.
네, 지금 보세요.
예. 네.
많은 인삼과 약용 작물을 구경하느라 탈북자 김영수 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네요.
예, 정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운동장, 축구장 하나만큼 큰 그런 큰 부지, 예, 그런 공간에 이렇게 예,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예,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이 예, 자기들이 심은, 1년 동안 심어놨던 인삼들을 그것도 6년근들을 가지다가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예, 쭉 둘러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인삼도 좀 구매하고 또 그리고 다양한 약초들도 지금 동시에 한쪽 이제 저 코너 구석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좀 구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탈북자 김영수 씨, 원하던 홍삼 분말을 발견한 모양인데요.
저 분말 말이에요? 홍삼 분말요?
네.
90g짜리는 이거는?
네.
120g짜리인데 49,000원인데 이거는? 90g짜리 48,000원이네.
저희는 미삼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몸통만 들어요.
아, 이게요? 네. 아, 이건 보통 얼마 정도를 먹을 수 있나요? 90g이면 이게?
이게 드시기 나름인데 그게
보통 하루에 먹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3g이라 됐네요. 3g? 네, 네. 그럼 이게 한 달 분 되나?
한 달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한 달 분 정도 되네요?
예,
네,
예. 네.
홍삼 분말. 아, 이게 120g짜리가 39,000원. 120g짜리가 39,000원. 6년근이네, 6년근. 생각보다도 이 가루가 낫긴 낫겠다. 39,000원 이거 사야 되겠다.
탈북자 김영수 씨, 한참을 다닌 끝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구입을 했나 본데요. 행사장을 나서는 탈북자 김영수 씨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 일단은 이 각 지역에서 올라온 인삼들을 봤습니다. 참 일반 시중가에서 보다도 많이 저렴합니다. 예, 싱싱하잖아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싱싱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예, 그래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인삼 예, 각 지역 걸 보면서 저희는 두 가지를 샀습니다. 이제 우선 인삼 예, 분말 가루를 사는데 예, 120g짜리인데 한 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이 39,000원에 샀고요. 그리고 이쪽이 생인삼도 예, 1kg를 샀는데 예, 저렴하게 30% 싸게 산 게 57,800원입니다. 예, 둘로 합치니까 예, 96,800원 되네요. 96,800원이면 달러로 봐도 네, 그저 한 90달러가 지금 거의 됩니다. 90달러가 되는데요. 이 90달러가 예, 하루 나가서 일해서 벌어도 충분히 벌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 저와 집사람이 이것을 이제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먹으면 이번 겨울은 아무 걱정 없이 감기도 안 걸리고 든든히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온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에게 오늘 구입한 인삼을 자랑하는데요.
여보, 이거 지금 오늘 있지? 오늘 그 인삼 그 분평의 축제 같은 거 하더라고. 그래 이 좀 주머니 당신 쌌던 그런 가루잖아. 당신 그때 쌌던 가루 그때 가루가 얼마였던가?
7만 원이 쌌는데.
7만 원이지. 봐, 오늘 지금 보니까 이게 39,000원 하더라고. 행사니까.
아, 행사니까.
행사니까 그래.
파는구나.
하여튼 이럴 때 이거 샀고 그리고. 자, 여기 봐. 이 지금 인삼 이거 싼 건데. 생생하지?
응.
이거 얼마짜리 겠어?
글쎄.
봐, 굵지 마라.
이것도 또 할인 됐겠지.
그 행사니까 할인 하더라고. 이게 원래 가격이, 78,900원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 싼 거는 이게 행사니까 할인해가지고 파는 게, 57,800원이야.
자, 샀다.
잘 샀지. 이게 당신하고 나하고 부지런히 먹자고. 이 추워지기 전에 먹으면 이 면역성이 가지고 겨울에 더 좋잖아.
그러니까 감기다 이거.
잘 샀어?
진짜 잘 샀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0년 11월 20일 오늘.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28년 남러시아의 한 명문 백작 가문에서 태어난 톨스토이는 이후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던 중 대학 교육에 실망해 학업을 중단하고 농촌 계몽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계몽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톨스토이는 군에 입대했고 이때 소설 유년 시절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때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학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작 전쟁과 평화를 집필합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을 중심으로 러시아 사회를 그려낸 전쟁과 평화는 곧 러시아와 유럽 문학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후 톨스토이는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연애 소설이라고 평가받는 안나 까레리나와 부하를 포함해 수많은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말년에 들어서 톨스토이주의라는 사상을 체계화하며 모든 세속적인 것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던 톨스토이는 하지만 1910년 오늘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86년 11월 20일 오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A few months ago I told the American people I did not trade arms for hostages. My heart and my best intentions still tell me that's true. But the facts and the evidence tell me 1년 반 전 레이건 정부는 레바논 내의 친이란 과격 무장단체에 납치된 미국인 인질 석방 주선을 대가로 테러 집단의 후원자인 이란에 고성능 미사일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국으로 묶여 있었고 인질 석방을 위해 테러범들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미 외교의 대원칙을 깬 동시에 반군에 대한 군수 지원을 금지한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대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기 판매 스캔들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즈 미 법무부 장관의 폭로로 더욱 가열됩니다. 미즈는 레이건 행정부가 무기 판매 수익금을 니카라과의 반정부군인 콘트라 반군에 지원했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합동 청문회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게 됩니다. 이로써 레이건 대통령은 임기 말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일요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순실 씨를 직권남용과 강요,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직권남용과 강요 등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 씨 등의 범행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며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공소장에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등 8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고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토요일 중남미 젊은 지도자들 천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과 관련해 우려하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희망이 없이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즉각 판단하기보다는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일하고 여러 사안에 대해 검토하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세하는 것과 실제로 정책을 펴는 것은 항상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백악관 참모와 안보 책임자들을 지명한 데 이어 주요 내각 후보군에 오른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토요일 뉴저지주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회동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대선 후보였던 롬니 전 주지사는 대선 주번 트럼프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했던 정치인이지만 현재 국무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를 가짜 사기꾼이라고 묘사했던 롬니 주지사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후보와 국제 현안에 대해 매우 철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무장관 직책 제안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내년 8월 총선에서 총리직 4연임에 도전한다고 기독민주당 지도부가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일요일 오후 7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4연임 도전 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올해 62살인 메르켈 총리는 영국이 주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불안정한 세계 정세에서 유럽의 안정을 가져올 지도자란 인식이 널리 퍼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보수 야당인 공화당의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투표가 일요일 시작됐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열리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는 주류 정당과 인기 영합주의 세력 간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의 경선 후보는 총 7명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알랭 쥐페 전 총리, 프랑스아 피옹 전 총리 등 3명이 지지율에서 선두를 알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수파에서 경선 투표라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때까지는 당 내부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일요일 새벽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96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습니다. 인도 국경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사고가 발생한 우타르 프라데시주 푸크라얏에서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열차는 인도 동북부 파트나시와 중부 인도르시를 오가는 14량 차리 열차였으며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의 철도망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한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앞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